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끝절인 14절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천사들보다 우월하신가 하는 내용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계시자로서 중보자로서 구속자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지금 타락한 우리 인간들보다 현격하게 그 지위나 무슨 성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높다 할지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왜 히브리서 1장에서 이 긴 구절들을 통하여 그 뻔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다 더 깊은 목표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시면 이 뜻을 이해하기 좋은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습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그 기적의 간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맡은 바 제사장 국가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패역한 저들의 배도와 불충에 대하여 꾸중하는 내용으로 이 비유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는 원래 목적한 이 내용 속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대한 열심, 포도원을 향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비유의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의 불충과 패역함을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왜 잘못된 데 대하여 그 주인 앞에 그 큰 꾸중을 받게 되느냐? 그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그 열심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가깝게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성장감 없이 너무 멀리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차선을 긋고 무슨 구중궁궐 속에서 보고나 받으시고 현장에 있는 현실은 이해하지 못하신 채 올라오는 서류에 결제나 하시는 분 같은 느낌을 받는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가 처한 입장을 아신다면 이렇게 어떻게 오래도록 응답 안 하시고 외면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 마가복음 12장 이 비유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있는 힘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서류에 사인이나 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에 돌아와 보시면 이것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말은 말씀하신다는 말은 성경의 개념에서는 행동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말이 행동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책상 옆에서 현장을 모르는 채 하신 그냥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장에 간섭하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들어오시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간섭하신 찾아오신 행동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맨 마지막에 그 아들까지 보내신 겁니다. 아까 마가복음 12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포도원을 포기하시지 않으려고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기어코 아들까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마지막은 순서상 마지막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은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게 이 다음은 없다 이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경고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수단일 때 마지막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요? 끝내준다는 거죠. 끝내준다는 게 뭐예요? 그냥 끝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방법, 그 이루는 사람, 끝내주는 이, 끝내준다 그런 거죠.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터미네이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걸 장황히 설명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아니다. 이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베푸시는 은혜, 구원, 거룩,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합니다. 어떻게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시고 기어코 그 일을 결정을 내실 것이냐에 있어서 종들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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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 예수를 보냈다 해서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보다의 우월성을 장황히 설명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내 장막에 둘러쳐져서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채 서류나 받아보시고 사인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우리를 직접 그 손으로 빚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받으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받으신다는 것이 그의 높으심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보고받으시는 것이지 보고받지 못하면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죄하는 것이 무소하십니다. 이 한문은 이제 요새는 설명해야 되는 때가 됐죠. 그죠? 이 우리가 영어 시대가 돼서 한문은 엉터리로 써요. 예를 들면 독불장군. 독불장군이라는 것은 혼자서 남만 잘라도 장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쫄따구가 있어야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가 있고 전우가 있고 동료가 있어야 되지 혼자서 남만 잘라도 대장이 될 수 없다. 이게 독불장군인데 요새는 독불장군으로 혼자 잘났다고 외치는 자가 됐어요. 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언젠가 꼭 한번 시정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마침 잘 됐어요. 무슨 얘기하다 독불장군으로 갔어요. 줄거리는 다 까먹고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나 그의 위엄, 그의 높으신 분을 설명하기 위해 보고를 받으시고 거느리는 자가 있으시고 그래요. 수종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보고를 못 받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의 죄악됨을 보고받으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처벌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보기로 하세요. 하나님은 안 가보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다시 얘기했죠. 무소부재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차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소돔 고모라를 직접 가보신 장면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사 거기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그 의인 때문에 멸하지 않기로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의 장막에 가려져서 서류에 사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외면하시고 그저 교과서대로 결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같은 데 가보세요. 야곱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누워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약속합니다. 당시 야곱은 복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형 속여서 장자권 뺏고 아버지 속여서 형 대신 복받아내고 그리고 형한테 미움을 사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난길에 들어선 자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잘못했느냐라는 꾸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된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복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여행길에 피곤하여 그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모든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할 복을 약속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지 수표를 주거나 무슨 띠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뭐 계급장을 달아준 것도 아니오 홍경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서 있는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어떤 성도 중에 한 분이 영어권에 사는 성도가 쓴 간증시가 있죠. 이런 시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목이 Footstep이라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자기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혼자 걸어온 줄 알았더니 발자국이 두 줄이더라는 겁니다. 저 발자국은 저 한 줄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네 곁에 서서 너와 함께 걸어온 발자국이니라. 나는 혼자 걸어온 줄 알았더니 주님이 늘 함께 하셨더라 이겁니다. 근데 보니까 중간중간 한 줄이 끊겨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럼 주님 왜 같이 늘 오시다가 저렇게 중간중간 어디 가셨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답이 내가 어디를 간 게 아니라 네가 포기할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에 한 줄만 생긴 것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놓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놓은 적은 있고 우리가 우리를 포기한 적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 어디에서나 하는 증언입니다. 하다못해 이 야곱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길게 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명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손짓하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최고의 열심과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 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같은 데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쓸 질투라는 것은 그 사람의 편협함, 독점력, 자기 중심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것을 근거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경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저들의 거룩, 영광, 어떤 가치, 아름다움, 무엇이든지 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것의 결과가 아니요, 저들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없었던 것을 심으셨고 가꾸셨고 결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또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씨를 심고 가꾸고 열매 맺도록 한 자가 그 열매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열매가 열매된 명예를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말을 하실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내가 내 일을 해놓지 않고 우리 이대원 목사님 밤낮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길 가다 돈 떨어진 거 주시면 꼭 그래요. 한국은행이라고 쓴 건 내 거야. 하나님께서 좀 그러시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유권과 독점권을 요구할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시고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고 독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유일한 이유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도 없었고 영광도 없었고 거룩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다른 누구도 그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상이 만들지 못하면 다른 힘들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들에게 가서 절하면 안 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으로 가보십시오. 30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죠. 우리를 아나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우리 앞에 행하사 먼저 가서 천막 칠 곳을 찾으시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준비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만나는 사건과 존재하는 장소에 또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게 간섭하셨는데 왜 우리의 신앙 인생이 이토록 피폐해 있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 현장을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에게 신앙상의 승리와 감동이 없다면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일 겁니다. 이사야 58장이라 보십시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성도들의 대표적인 실수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툼에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탄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리 구하고 매달려도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댔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뭐죠? 너희가 지금 나한테 구하는 것이 내가 목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가 금식만 하면 다냐 이거예요. 밥 안 먹고 고개 숙이고 앉아있으면 다냐 이거죠. 5절에 뭐라고 지적하나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달버둥을 쳐서 시험 봐서 상대방을 쳐 없애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동안 뭘 하라 그럽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 뭘로 준비합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겸손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멀리하며 더럽고 헛된 것으로 격동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다 뭡니까? 금식하며 철야하며 헌금내며 성경구절을 갖다 대며 아우성을 쳐서 뭐 하자는 겁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소서 아닙니까? 세상에서 행세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의와 진리와 거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의 이유죠. 7절, 또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있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이걸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이것을 이 의와 거룩을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목적과 다른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데 있습니다. 참새가 앞에 일을 5초 동안밖에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반납 같은 실수를 할 때 새대가리라 그런다는 겁니다. 새대가리. 사람보단 새가 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실패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지 않는가 생각지 않고 더 큰 열심, 더 지루한 졸라댐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흘 굶어서 안 되면 일주일 굶고, 일주일 굶어서 안 되면 40일을 굶으리라. 이렇게만 하고, 뭐 틀렸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는지, 왜 성경이 너희를 위하여 보낸 너희를 은혜와 긍휼로 너희의 복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종들을 보내고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내 아들을 보냈다를 왜 자꾸 강조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시는 성의, 그 열심, 그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능력과 신실하심을 성경 그토록 증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 외에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을 바치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존재와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성도다운 승리가 있도록 지혜롭고 올바른 결심과 충성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의 증언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것을 이루기 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이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 아버지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이 필요하거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깨우침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순종케 하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올바른 분별 있게 하시고 진심을 바치는 충성으로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올바른 길에 서 있게 하사 우리의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